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다윗을 칭하는 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혹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잡힐 듯 또한 잡히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수 있을까?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다윗이다 라고 외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과 합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서로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하고 비슷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인 그런 상태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꼭 그 말 뜻과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도망 다니던 중에도 다윗은 그 특유의 리더십이 있었고 신망을 사람으로부터 얻었습니다. 22장 2절을 보면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주위에 붙으면 항상 좋은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400명 사람들이 거기다가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로 보면 사회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불만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또 사고는 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고를 치면 다윗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음식이 많은 시대도 또한 그러한 지역도 아닌데 400명이 먹는 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윗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매일매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3장 1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 마당들을 강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역의 낮은 평원 자리에 잡고 있었던 어떤 요새화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렙의 후예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던 꽤나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브라함 때도 이미 있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여튼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하여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 외에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다윗의 성품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협의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앞의 것을 물어보지 않고 질문을 자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일단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물어보지 않으면 답을 굳이 해주실 필요도 없으니까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하면 나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하는 말이 되돌아오겠죠. 물어보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저변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무 먼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언제 왕이 도대체 되는 건가요? 왕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왕이 된다면 왜 이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 왕이 돼서 제가 삶이 편해집니까? 제 일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등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다윗은 이미 믿음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알맞은 때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었던 것이라 말이죠. 그러기에 왕이 되는 먼 미래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것이고 거기까지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 것인가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말 먼 미래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옮길 때에 혹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나의 결정 뒤에 또 다른 결정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었을 때에 인생 전반의 내 삶의 궤적이 올바르게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큰 것 한 방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작은 것들의 연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봤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리까 하니라.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이다.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괜히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답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혹시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때론 그래서 처음 주신 답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따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또 물어보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다윗은 주님께 다시 여쭈었던 것이죠. 그러니 친절한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확실치 않으면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다면 주신 답이 맞는지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 단계를 꼭 물어보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또 물어봤습니다. 바로 앞의 일을 거의 일상처럼 다음 단계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마음이 정말 평안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은 역부족이라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에 그 결정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만큼 다윗은 발길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했어도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큰 승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기분이 정말 짜릿했겠죠. 정말 멋진 일을 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고울에 들어가므로 갇혔도다 하고 사울이 싸우려고 온 백성을 함께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였더라. 원래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말려들거나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건에 소문이 나고 그를 찾던 사람이 그 숨어있던 사람의 행방을 알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낸 사건은 분명히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겠죠.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의 귀에도 당연히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건, 지금 현재의 다윗과 사울의 이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쫓기는 신세에 그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방을 알고 자신을 잡으려 다가오는 상황,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잡으려 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게 되고 또 그를 잡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이는 한 사람. 첫째 사람은 다윗이고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이죠. 이 둘을 보면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인지 헷갈리죠. 주의해야 할 것은 당연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전혀 아닌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 생각하고 강하게 믿을 수 있음을 말이죠. 하여튼 다윗은 진정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끝난 뒤 사실 심신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온 백성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참으로 참담하고 또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치게 되면 그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글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좋은 것을 주시려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상과는 조금 달랐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삶의 평탄함을 꼭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사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의 평탄함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첫 순위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자기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발길을 옮겼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보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인도를 따른 뒤에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두 번째에 이야기해드린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우리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복을 주시겠다. 이런 기대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심지어는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정말 이러려고 그들을 도왔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냐 하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말이죠.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그때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저의 반응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에게 주시는 것이 배신이고 또 다른 도망입니까? 하고 정말 억울해서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것이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답을 주셨을 때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피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함해 그가 가기를 그치니라.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산이고 들이고 거할 수 있는 곳에 거하는 신세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 다윗에게서 불평의 기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 겁니다. 다윗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잘 알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지만 다윗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이 다윗의 성공을 종국에는 주셨지만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따랐던 목적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강한 요새에 머물렀고 또 십광야에 있는 산에 거하였더라.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가 어디에 머물던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였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그일라로 향해 블레셋을 공격하러 갔을 때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나 다시 그일라를 떠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방을 떠돌아 다니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나 아마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둘러싼 세상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봤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그러기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요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였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라는 것의 일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 아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가 확실하기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주님께서 진정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맛을 보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며 질문하며 저희 인생의 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어찌 되었건 주님의 그 말씀에 그 기도 응답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 저희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